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연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이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뭐 누가 봐도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당 친교실 저기 구석 한 켠에 그림 하나가 걸려있죠. 우리 본당은 복도마다 그림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친교실 구석에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오늘 복음 이야기를 묘사한 그림이죠. 하지만 풍경은 너무 유럽스럽죠. 이스라엘 안에는 그림 속에 그런 느낌의 숲 같은 것은 환경적으로 생각해도 아마 없을 겁니다. 복장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얼굴은 딱 유럽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좀 생각을 그냥 탁탁 해봐도 지금의 중동 사람들에 가까운 얼굴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게 되죠. 그래도 여튼 그림의 분위기는 되게 있어 보이죠. 세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아마도 중간에 계신 분이 누가 봐도 예수님이지 싶습니다. 뭐 손을 펼쳐서 옆에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는 모습, 예수님 같아 보이죠. 처음부터 세 명이 같이 걸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죽음 앞에서 낙담을 하고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아마도 고향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제자가 낙향하는 두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그 제자들 옆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지만 두 명의 제자는 스승을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하죠. 복음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삶에서 누구나가 다 만나게 되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절망들과 깊은 고통들이 하느님과 나 사이를 그렇게 가리우고 갈라놓게 되죠.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생각은 뭐 스쳐 지나가더라도 하느님은 정말 계신 것일까라는 이 고민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 그 절망과 고통과 세트가 되어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오는 큰 회의감이 되죠. 제자들의 그러한 깊은 절망을 걷어주는 요소가 오늘 복음에서는 두 가지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나는 스승의 말씀입니다. 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또 하나는 스승이 내어준 빵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오늘 긴 복음 이야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쭉 뽑아서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미지는 미사가 되죠. 우리가 지금 바치고 있는 미사가 됩니다. 결국 이 엠마오의 여정, 엠마오를 향한 여행은 하나의 미사라는 겁니다. 미사는 크게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나누어지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이 성서를 설명해 주시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바로 미사의 말씀의 전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여행하던 그들이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머무르려고 하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더 가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달라면서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그들은 여관에서 같이 머무르게 되고 그곳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 세 명의 저녁 식사만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또 뭐 복음의 저자는 바로 성찬의 제사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의 제사를 다시금 베풀었으니 최후의 만찬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베풀었으니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기념해야 된다는 이 초대교회의 강한 의지가 이 엠마오의 이야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의 장치죠. 그럼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까지 성찬의 전례를 강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 성찬의 전례는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의 순환 직전 최후의 만찬 때에 공식적으로는 제정이 된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묘한 예식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죠. 너희는 나를 기억해서 이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특별한 말씀과 가르침은 제자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게 되고 그 예식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반복하라는, 무한 반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가진 노력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유다교 교우들은 처음에는 유다인들이 훨씬 교우들 숫자에서 많았으니까요. 이 유다교 교우들은 많은 경우에 여전히 유다교의 전통 안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었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신성마저 이렇게 부정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구약의 유일신을 해치는 게 예수님의 신성이라 그냥 예수님을 인간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제정한 이 성찬의 제사보다 별것 아니어 보이는 저녁 식사 자리보다 예루살렘의 성전, 기존의 성전에서의 그 높아 보이는 제사를 더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그러한 기존의 전통을 강요하려고 들었던 것이죠. 그러한 위기 속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제사의 모습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 겁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의 제사가, 이 식사 자리가 기존의 유다계 전통 안에서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구약의 전통에서는 인간은 차치하고라도 짐승의 피조차 먹는 것도 불가하고 접촉하는 것조차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피라는 거는 곧 생명이고 구약의 사람들이 볼 때 피를 쏟기만 하면 생물들이 다 죽어가니까 아 피가 곧 생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생명은 곧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는 인간이 감히 접근해서도 접촉조차 해서도 안 된다라고 여기고 그걸 율법으로 만들어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도 그럴진데 하물며 인간의 살과 피를 만지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전례에 대한 이 기존 유다교의 전통의 거부감이 얼마나 컸을지는 사실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가혹해 보이는 예식, 옆에서 들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마치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광신적인 예식 같은 이러한 모양을 굳이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일단은 말씀만 그렇지 정말 살과 피를 먹으라고 내어주지는 않으셨죠.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 전체를 내어주셨지만 그거를 이렇게 먹으라고 하시지는 않았죠. 빵을 통해서 당신의 살을 보여주셨고 포도주를 통해서 당신의 피를 내어주신 겁니다. 자연스럽죠 사실. 그래서 세상의 두 가지 물질 안에 식탁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물질 빵과 포도주 안에 우리로 치면 밥과 물 아니면 밥과 국 안에 당신의 살과 피 즉 생명을 담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 안으로 구약의 전통에서는 하느님의 생명 밖에 인간이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우리 인간을 이 신의 생명 안으로 오롯하게 초대를 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왜 그분의 살과 피까지 받아 모셔야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생명에 동참하는 길은 이렇게 일부 개신교의 표현처럼 그분의 말씀만으로 그분의 말씀만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해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당신의 말씀만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기억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당신 존재 자체를 내어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 말이라는 것의 힘은 그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우정과 사랑을 깊어지게 만들어가는 과정과 사실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 서로의 말만으로 우정과 사랑을 깊어지게 만들 수는 없죠. 사랑한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랑은 사실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반복되는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은 서로에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내어주고 보여주게 되면서 우정과 사랑이 깊어지고 그 말에 대한 신의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깊어짐의 최고 단계는 상대방을 위한 자기 희생이 담긴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상대를 더욱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그 자기 희생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딱 그러하셨죠.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그런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살과 피의 내어줌은 결국 성체성사가 되는데 성체성사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하나가 바로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예식을 행하여서 나를 기억하라, 기억해달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예식 안에는 어떤 한 존재를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오롯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 살과 피를 통한 그분의 현존이 이 예식 안에, 이 미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금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식을 반복해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이 예식을 반복해서 행함으로써 당신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당부를 하신 것이죠. 이런 성체 성사에 대한 신비를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지금도 꾸준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기억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죠. 상당히 사실 친절하신 편이시죠. 얼마 전에는 미국의 코네티컷 주의 어느 분당에서 성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들을 뭐 좀 들으셨을 겁니다. 성체 분배를 하는 중에 분배자가, 평시도 분배자가 남은 교우들의 숫자에 비해서 성합 안에 있는 성체가 모자라는 것이 확연히 보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성합 안에서 성체가 불어났다고 하죠. 아마도 성체 분배자가 이 사실을 곧장 주례사제에게 알린 모양이고 주례사제는 그 자리에서 그 성체 기적 체험을 곧장 발표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도 미국 교회, 미국 사회 안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성체 성사의 다른 말은 기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억이 아니라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구세주의 명령입니다. 그 성체 성사는 단지 살과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또한 넓게는 포함하게 되죠. 그것도 존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도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의 살과 피도 당연히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체 성사는 단지 그분의 살과 피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까지, 뭐 넓게는 성서까지 성체 성사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면 그 모든 것이 성체 성사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는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죠. 이 불완전한 인간의 기억력이 어떤 존재를, 어떤 말을 기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 말고는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식을 반복해서 당신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귀한 성체 성사 안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